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천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도 신앙을 조금 생활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로 인하여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한 싸움은 점점점 깊어집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가 행했을 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싸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더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사실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지만 신앙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고민스러운 현실이 아마도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문제처럼 다가오게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인생에, 혹은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자기 앞에 주어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도 하고 마음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한 사후의 결단에, 그런 마음의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으로 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장에 들어오면서 룻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 초반부에 있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굳게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스럽고 조금은 낙망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장에 들어오면 상황은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룻이 그 베들레헴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정과 결단을 내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국과 부모와 형제와 모든 자기의 특권들을 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룻과 나오미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굶주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베들레헴은 보리가 추수되는 풍요로운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즌 가운데 그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한 가정만 그 풍요를 못 누립니다. 누굴까요? 룻과 나오미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삭 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 줍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배를 베거나 보리를 벨 때 그 배는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이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그것으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삭 줍는 이 모습이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이시고 평안하게 보이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맥도날드 앞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누가 먹다 남은 햄버거 조각을 찾고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이 있는가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겁니다. 누가요? 룻이,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고국도 버리고 모든 것도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꿈입니다.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그가 취하는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 먹을 게 없어서 말 그대로 한 끼를 연명하기 위해 이삭 줍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 종보다도 못한 최하층민, 가난과 헐벗음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식혜조 생계도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오고 그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왔던 이방 여인 룻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 막 봉착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농촌에서 이삭 줍는다고 하니까 한가롭게 줍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적용하면 말 그대로 노숙자가 한 끼 먹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투쟁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이야기를 논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것이 룻에게는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어머니가 내모는 것도 아닙니다. 룻 자신이 어머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가서 이삭 죽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 사실 그렇게 이삭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전형적으로 제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 여인이 최하층민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닥칠지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답니다. 스스로. 룻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자기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같이 가는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곧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그 가정에 생명을 연명해 나가도록 이삭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오면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앙과 삶은 별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가 감당하는 일상적인 일이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과 세상 일과 구별되어져서 이곳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했으니 내가 이삭을 줍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내가 이삭을 줍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룻의 모습을 통하여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허락을 맡은 룻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삭 줍기를 나갑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또 한 중요한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저자에서 기록되고 있어서 마치 가다가다가 우연하게 보아스바에 이르렀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필연적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게 룻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의식 속에서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다시 그 우연이란 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게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마침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때마침 보아스도 우연일 겁니다.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성 바깥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 자들에게 들른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룻이 그 밭에 이르렀을 그때. 그 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날. 그날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본인들을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도 탁월해서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아스가 갑자기 보리를 싸기 시작하더니 둘러매고 나오미의 집에 문을 놓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도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역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런 평가 속에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평가 속에 자유로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이 어찌 보면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고백하여 와서 느끼는 이 상황이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모압 땅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룻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가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배불리 먹고 평안한 잠을 자고 안락한 집에 살며 좋은 남편 얻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룻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고국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부모를 떠나 이곳에 온 거예요. 목적이 이러다 보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주변 환경과 조건들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조금 고달프고 힘들 뿐이지 그것이 이 목적을 이루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룻의 목적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게 목적이었다면 바로 목적에서 빗나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룻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삭 줍기라고 하는 그 최하층민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우연의 섭리가 너무도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때마침 자기 밭에 소출을 베는 자들 앞에 와서 묻습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인데 내 밭에 와서 저렇게 이삭을 줍느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외형적으로도 알 수 있고 사실 조그만한 마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지금 자기 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는 자가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보리를 베면 베서 뒤에 놓고 베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럼 뒤에서 누군가가 단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묶은 단을 갖다가 또 모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베고 내려놓고 단을 쌓는 그 사이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룻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삭 줍기, 특별히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벼를 베거나 보리를 벨 때 끝자락은 내비두게끔 돼 있어요. 베기가 힘들어서 내비둔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겁니다. 누가 차지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소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죠. 얼만큼 남겨야 되는지. 그 양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고 있어요. 사실 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많이 얻으려고 하는 자의 고민입니다. 많이 나누려고 하는 자는 어떨까요? 야, 그거 베지 마. 그거 떨지 마. 짐승도 먹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심정으로 많이 내버려 두는 게 베풀려고 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많이 거두어 들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야, 하나라도 더 베. 흘리지 마. 이렇게 가겠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남기거나 이삭을 죽도록 한 것은 그냥 이삭을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 향해서 그들로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예요. 이게 법으로 책정된 것은 법을 지키라 말아가 아니라 그 원리가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 원리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난하고 못 먹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원리를 일하고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당돌하지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자, 보아스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갈 거 없다는 겁니다. 내 밭에서 쭉 곡식 소출 주워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두 번째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자, 사실 종도 아닙니다. 벼를 베는 자들보다도 더 하층 계급이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룻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허락합니다. 이게 물을 허락한다는 말이 그냥 인정상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종들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여인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베는 자들이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룻이 이러한 환대를 받게 되자 엎드려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그 베푼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고백하자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룻에게 끊임없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보호받고 그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은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 주시고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목적했던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대로 너에게 역사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룻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누구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어요? 보아스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보아스 입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보아스가 룻을 섬기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에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볶은 곡식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는 겁니다. 본문이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아스가 룻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음식을 서브하듯이 그렇게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서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지금 세대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요즘은 남자들이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죠. 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세상에? 여자는 그냥 소유물입니다. 더군다나 곡식을 베는 자도 아니고 이삭을 주러 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보아스가 썰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 아닐까요? 아니 그냥 보아스의 종이 그런 음식을 나눠주고 먹으라고 섬겨도 두려울 판에 보아스가 룻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오늘 1절을 보면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 헬라어로는 하일 기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뽀르라는 단어는 용사,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하나님의 전사들 쓸 때 기뽀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일은 강력한, 힘이 센 이런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보아스는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민족을 대표할 만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일 기뽀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재력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성품적으로도 뛰어나고 지도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의 지위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룻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됐지만 아마 무릎을 꿇고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앉아있는데 위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찮아도 여러분들이 뭘 서브하려면 이렇게 꾸부리 갖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서브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상전 중에 유력한 그 보아스가 지금 있으나마나한 한 여인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보았으니까 그랬겠지, 루시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곡식 빼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고받던 인사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그날 하루 고용되거나 혹은 종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로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유독 보아스가 룻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다 보니 룻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사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사용이 되고 있고 룻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룻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룻기의 터닝포인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라고 한 여인이 그 룻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 역시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늘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날만 그렇게 했다면 아주 특별한 모습이겠지만 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룻이 처한 상황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굳은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터널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그 터널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야 터널 밖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룻이 했던 것처럼 룻이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 사회 안에 가장 하층민이 하는 그 일을 그가 당당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의 목적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분들은 보아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언행이 또 다른 어떤 자들에게는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루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낙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들이 알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 고백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루세계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줄 압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루시 초한 행동은 어쩔 수 없는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감당했던 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보아스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루처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망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권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행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